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모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곳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은 1장부터 11장까지가 첫 번째 큰 단락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12장부터 16장 12절까지입니다. 두 번째 단락도 첫 번째 단락과 마찬가지로 맨 앞부분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뒤이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3장 24절부터 30절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서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불행하게도 또 안타깝게도 씨앗이 다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 또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어떤 건 싹도 못 나고 어떤 것은 결실을 맺는 그런 비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나온 이 비유 내용은 우리가 흔히 가라지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용은 예수님 말씀하신 두 번째 비유고요. 이 본문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동일한 주제와 관련해서 또 다른 비유를 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는 단계단계별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비유 내용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왜 비유를 사용해서 설교하시는지를 설명하시고 마지막으로는 비유 내용이 무슨 뜻을 담고 있는지 비유를 해석을 해주시는 그런 순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읽은 이 본문은 비유 내용 자체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비유 내용을 보시면 24절부터 26절 앞부분은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27절부터 30절까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비유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24절부터 26절까지를 볼게요. 이 내용은 사건이 나오는데 시간 순서대로 어떻게 사건의 전개가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 비유의 핵심 주제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 뭐 가라지가 나오고 등등등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수정하고 알 수 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천국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영원한 영광이 가득한 천국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지는 천국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죽은 다음에 영생을 누림에 들어가는 천국에는 가라지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천국은 하고 말씀하신 내용은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고 그러면서 일정 부분 천국을 맛보고 살아갈 텐데 그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크게 보자면 마태복음 두 번째 단락은 전체의 핵심 주제가 마찬가지로 천국입니다.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는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하시면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내용 항목이 나와요. 첫 번째는 좋은 씨를, 두 번째는 제 밭에, 자기 밭에, 세 번째는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앞부분에 나왔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땅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땅이 한 종류예요. 자기 밭만 나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아무리 자기 밭이 있어도 밭을 일구지 않고 그냥 나쁜 땅이 되게 내버려 두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농부라면 또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면 자기 소유의 땅이 있고 거기에 씨를 뿌릴 경우에는 잘 개간을 하고 잘 간구어서 이거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 놓고 거름을 주고 그리고 나서 씨를 뿌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뭐냐면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결실을 많이 맺게 되는 그런 좋은 땅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죠. 또 여기 보면 좋은 땅에다 씨앗들을 많이 뿌렸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제일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부분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다 뿌리시면 밭은 사람을 뜻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받고 또 다른 사람은 저렇게 받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좋은 땅에만 뿌려진 거니까 예수님 믿는 성도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좋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 그런 교회를 이 좋은 땅, 밭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장면인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깁니다. 25절에 보면 이 농부가 좋은 땅에다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건이 전개가 되는데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잠을 자고 있을 때에 첫 번째로 그 원수가 와서 두 번째로 곡식 가운데다가 세 번째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농부가 아니라 원수가 등장하죠. 그리고 이 원수는 자기 땅에다가 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교회에다가 그러니까 이 앞에 농부가 갖고 있던 농부의 땅에다가 이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가라지를 덧뿌리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결국 원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씨앗들을 좋은 씨앗을 뿌려서 잘 자라나게 했는데 거기에 원수가 몰래 들어와서 가라지를 싹 덧뿌려 놓고 가는 그런 지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금방 알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 했을 때 가라지를 뿌리는 땅은 굳이 세상이거나 악한 사람들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굳이 가라지를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온 천지가 다 가라지뿐인데 거기다 가라지 뭐 때문에 더 뿌리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땅을 일구지 않아서 막 잡초가 무성한 곳에다가 잡초를 더 나게 하려고 잡초를 심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가라지가 덧뿌려지는 곳은 교회 안에다가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것이지 세상에다 뿌리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불행하게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부터 예수님의 열두 사도들 중에 가룟 유다는 참이 우리가 말하기 어려운 그런 안타까운 행동을 하잖아요. 이게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또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하고 핍박과 박해를 피해가면서 또 당해가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고 섬겼지만 그 교회 안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또 성도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는 어떠한 모습이냐? 교회 안에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는 이게 두 번째 모습이에요. 세 번째 모습이 26절인데요.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싹이 났어요. 성장을 합니다. 이제 결실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어떤 일이 되었느냐? 결실할 때가 되니까 가라지가 보이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 그냥 본문만 읽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농사를 안 지어봐서 가라지가 언제부터 보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하튼 자라가 나서 보니까 이제 명확하게 알수 있는 거죠. 저거는 곡식이고, 요거는 가라지고. 처음에 자랄 때는 이게 저건가, 저게 이건가 이렇게 좀 분간이 좀안될 수도 있지만 이제 추수할 때가 가까이 오니까 자라나니까 분명하게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곡식이다. 이거는 가라지다. 좀 안타까운 것은 처음부터 알아서 가라지를 뽑아냈거나 아니면 가라지가 없었다면 곡식들이 더잘 자랄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곡식도 잘 자라고 가라지도 잘 자라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 안에 들어있는 사건입니다. 결국 좋은 씨앗도 뿌리고 가라지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 밭의 종류가 네 종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종류가 있어서 각각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성장을 못하거나 열매를 못 맺는 상황들이 되는데 좋은 땅을 생각해 보면 그건 그냥 쭉쭉 잘 자라나서 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 같거든요. 근데 좋은 땅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렸어도 그래도 문제가 있고 그래도 마귀가 틈을 타는 그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군가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고 그러면 시험거리가 없으면 좋겠는데 또그 사람이 무언가를 믿음으로 행동하려고 하면 주님께서 턱턱 응답해 주셔서 기도하면 곧장 응답받고 기도하려고 맘만 먹으면 곧장 막 길을 보여주시고 이러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마귀가 와서 자꾸 들락달락거리고 판을 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이 비유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 비유 안에 등장인물들이 또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27절과 28절 앞부분까지는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뒤부터 30절까지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여기 보면 주인이 씨를 뿌렸지만, 이 주인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종들도 있어서 종들도 아마 곡식을 키우고 이 밭을 관리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종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요.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28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종들이 가라지가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알았어요. 아, 저거는 곡식이 아니야. 저건 가라지야. 저게 있으면 곡식이 성장하는데 방해를 줄 거야. 알고 있습니다. 여지껏은 몰랐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부터는 분별이 되고, 분별이 되어서 저건 가라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분별력이 생긴 거죠. 근데 이 종들은 이 가라지가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묻죠. 그러니까 주인이 대답을 한다고요. 원수가 이렇게 했다. 원수가 이렇게 했다. 저건 내가 심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 뒤에 28절 뒷부분에 보면 종들이 다시 주인에게 묻습니다.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종들이, 가라지가 있네요? 가라지라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가서 마구잡이로 가라지를 뽑거나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종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땅에서 벌어진 것에 대해서 주인에게 의견을 물어요.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요.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당신의 땅이고 당신의 곡식이니까 종들은 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일 뿐이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주인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할 테니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알려달라. 이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 주인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렇게 질문하니까 29절 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가만둬라. 가라지를 가만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염려하는 건 뭐냐면 가라지를 염려하는 게 아니라 곡식을 염려하는 겁니다. 곡식이 뽑힐까봐 염려를 하는 거죠.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만약에 가라지가 너무 많이 커서 아니면 가라지가 너무 많아서 그 가라지가 심대한 악한 영향을 줘서 곡식이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곡식이 더 자라지 못하거나 여하튼 곡식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면 주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럼 가라지 뽑아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판단 기준은 뭐냐면 가라지가 없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가라지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 주인은 그것을 허용을 합니다. 대신 가라지가 곡식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곡식이 성장을 못한다, 열매를 못 맺는다, 곡식이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지경이 되면 그런 문제가 돼서 어떻게든 현재 속에서 가라지에 대해서 처분을 하겠지만 여하튼 곡식에게 피해가 얼마나 있는가, 곡식이 어떠한 상태가 되는가 이걸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만히 내버려 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내버려 두었으니까 끝까지 계속 있느냐? 아닙니다. 30절에 보면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둬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무안에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그래서 가라지를 먼저 거둬들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걸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추수꾼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 추수한 다음에 가라지를 골라내는 게 아니고요. 가라지를 먼저 뽑아요. 가라지를 먼저 골라내서 거두어서 불사르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곡식을 다시 하거든요. 이걸 보면 지금도 그냥 처음부터 가라지를 골라낼 수도 있구나. 가라지를 처음부터 뽑아낼 수도 있구나. 근데 그냥 안 하고 있는 것뿐이구나. 곡식이 피해가 갈까봐 안 하고 있는 거지 얼마든지 뽑아낼 수도 있다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이렇게 내용을 보면 가라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가라지로 쭉 성장하고 있는데 근데 주인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종들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럼 가라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내가 잘 속여먹고 있는가 보다. 끝까지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천만에요. 주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것뿐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거나 교회 안에서 누가 죄를 범했을 때에 그것을 처리할 때에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에 당연히 죄가 없어야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성도들이 혹시 마음에 상처가 되거나 신앙에 있어서 장애물이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어떤 문제를 처리할 때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뭐 이단을 뽑아내서 다 쫓아낸다든지 하는 게 그렇게 큰 상처가 되지 않는데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나 또 정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알면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약한 지체들을 배려해서 조금씩 조금씩 더 부드럽게 어떻게든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다른 성도들에게까지 큰 피해가 가면 중간에 뽑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생기곤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가라지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다시 정돈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비유의 핵심 주제는 천국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땅에 심어놓으신 천국, 곧 교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회가 어떠한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게 현실이고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왜 교회 안에 성도가 저 모양이지?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도가 아닌 사람도 있고 그리고 성도들 중에도 때때로 시험에 빠진 사람도 있고 성도들 중에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과 100% 닮아있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을 쳐다보면 우리가 때때로 실망하거나 시험에 빠진 경우들이 생겨요. 그리고 사실은 그 사람을 그 사람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면 시험에 들 일이 좀 적어지는데 왜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처럼 안 하지? 하고 기준을 높게 잡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의 그냥 수준을 있는 수준 그대로 인정하고 그 사람이 성도가 아니고 가라지면 가라지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귀 자식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 땅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을 주시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이 천국이 이 교회가 완성된 완전한 모습은 아니다 라는 것을 항상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라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시험에 빠지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은 비단 가라지 때문만은 아닙니다. 교회는 가라지를 빼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 참 부끄러운 이야기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상당 부분은 목사가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줄을 서 있는 건 장로들이 만들고요. 교회 안에서 말을 만드는 사람은 누굴까요? 권사님들이죠. 초신자는 말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생길 때 내가 시험일 때 보면 꼭 저 자식 마귀 자식이야 저거. 저거 뽑아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것 때문만의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가라지가 아니어도 좋은 곡식인데도 불구하고 이 곡식이 잘 자라지 못하거나 열매가 비리비리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가라지도 안 뽑잖아요. 근데 그 곡식이 비리비리하다고 해서 뽑아버리겠습니까? 안 뽑습니다. 하나님은 안 뽑아내세요. 안 뽑아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 곡식이 잘 자라나게끔 여러 가지로 뒷받침을 해주고 더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시험이 들 때 일단은 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일단은 저 자식이 저게 마귀 새끼가 맞나 일단 판단을 해야 되고 마귀 새끼가 아니면 마귀 자식이 아니면 부족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잘 도와서 저 사람이 온전하게 잘 성장해서 그래서 저 사람도 행복하고 우리도 유익을 누리고 그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고 동시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때때로 신앙이 가라앉거나 또 문제를 일으키는 일을 행동할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신앙이 좋아도 엉망진창으로 행동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실을 항상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뽑아서 그냥 갖다 버려버리고 싶을 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정말로 맨 끝에 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손쉽게 잘라내, 그냥 뽑아내. 저것만 없으면 다 평안할 것 같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그래서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은 뭐냐면, 잘 아는 겁니다. 잘 아는 거. 저게 가라지인지 곡식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저 곡식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문제가 있는 곡식에게 예수님일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저게 가라지야 그러면, 가라지라는 걸 알고 있으면, 가라지가 곡식을 안 맺는, 열매를 안 맺는 걸 보고 시험에 들 일은 없어요. 원래 가라지는 그러니까. 이제 저거 심었는데 조금밖에 안 자랐어요. 아, 저건 좀 비리비리하네. 아, 조금 성장이 더디네. 품종이 좋지 못하네. 그러면 그걸 알고 있으면 저 자식은 왜 100배 열매를 안 맺지? 그래서 시험에 들지는 않아요. 100배 열매를 맺도록, 30배 열매를 맺도록 노력합시다.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시험에 들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하는 그런 눈을 주셔서 무엇이 가라지인지, 또저 성도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느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해서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왕이면 내가 이미 이룬 가정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면 참 좋겠는데, 분명히 가라지는 아닌데 내 십자가인가? 도대체 왜 우리 가족 안에는 저런 인간이 들어와 있을까 싶은 때도 있고, 또 교회 안을 자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도대체 어쩌다가 저 인간이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나? 나가버리면 좋겠는데 내가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내가 나가자니 뿌려놓은 부줏돈이 많아서 그것도 못 나가겠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저 사람도 나 자신을 대하듯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기도하고 돕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잘 인내하며 견디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때때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분별하지 못하는 여러 종류의 어려움들이 있어도 주님의 뜻이 있음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심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자,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주님을 섬기며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때로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어서, 과연 곡식인지 가라지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설령 곡식이라 하여도 잘 자라고 있는지, 옹크러치 못한 어떤 상황인지, 왜 그러한지도 잘 분별하는,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지혜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건 생각할 때마다, 또 상황을 판단할 때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결정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주인 대신 주님께 묻고 주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